안녕하십니까? BOE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부장과 만나 5시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예관의 중립적이란 중국 정부의 주장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관련 중국에 점증하는 도발적 언사와 활동에 대한 깊은 우려와 타이완 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내 자유 억압, 강제 노동 문제, 티베트의 종교적 소수 민족에 대한 대우, 신장에서의 대량 학살에 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중 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잘못 인식해 정책이 탈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왕이 부장과 블링컨 장관이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시신을 실은 운구 차량이 오늘 오전 자택에 도착한 가운데 피격 현장엔 일본 국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다 다초 자민당 총무회장 등 자민당 관계자들이 운구 차를 맞았고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택을 찾아 조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장례식이 오는 12일 열릴 것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한 나라시 현장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NHK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이번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아마가이 대체하는 특정 종교 조직에 원한을 품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가 이 조직에 연관된 것으로 믿어 살해한 것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에 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총격 사망에 대해 분노와 슬픔,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미국 국민은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과 함께 애도하고 있다면서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제시,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설립에 그가 기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베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관저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추모의 뜻으로 오는 10일까지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페루 출신의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 의장이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걸 환영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살몬 새 보고관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분야 전문가로 다년간 학계와 유엔 인권 분야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대통령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수천 명의 시위대는 오늘 수도 콜롬보에서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국기를 흔들며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고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2,200만 명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외환 부족으로 연료와 식량, 의약품 수입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요일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모레 사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리리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으로 낳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시인 이채 씨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라는 시와 함께 음악 여행을 시작합니다. 19세기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표 작가 로베르트 슈만의 제1번 교향곡 봄, 제임스 르빙이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르뱅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슈만의 제1번 교향곡 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에는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슈만이 어느 유명한 시인의 식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했다고도 알려진 1번 교향곡인데요. 이 곡을 완성했을 때가 1841년, 그러니까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한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첫 아기가 생겼던 때입니다. 슈만은 클라라에 대한 사랑과 또 새 가족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충만했고요. 그런 마음을 그의 첫 교향곡 고스란히 녹여냈다는 해석입니다. 많이 알려진 바대로 슈만은 법학을 전공하던 음악가 지망생이었습니다. 클라라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 피아노를 배웠던 선생님의 딸과 그 집을 방문한 제자 사이였는데요. 그때는 이미 클라라가 피아니스트로 유명했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은 나중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기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클라라보다 9살이 많았고 당시에 그냥 작곡가 지망생이었던 슈만을 클라라 부모님이 그리 탐탁지 않아 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1840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슈만이 30살, 클라라 21살, 그것도 법원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첫 해부터 아주 왕성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 무려 130여 곡의 가곡을 함께 만들었고요. 또 대략의 구성을 나흘 만에 끝냈다고 알려진 교향곡 1번 봄은 슈만의 친구인 펠릭스 맨델스존의 지휘로 공개가 됐고 초연부터 아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녹턴과 쥘 마스댕의 타이스 명상곡을 이어드립니다. 쇼팽의 피아노곡 녹턴은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어큐어가 들려드리고요.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은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디아 살레르노 손넨버그와 제라드 스와프가 지휘한 뉴욕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이탈리아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나디아 살레르노 손넨버그의 바이올린과 제라드 스와츠가 이끈 뉴욕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쥘 마스네는 프랑스 오페라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마농, 베르테르, 루시드, 그리고 방금 들었던 타이스 등의 오페라 작품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멜로디가 풍부하고 아리아도 우아하고 또 작품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그 이국적 분위기의 무대와 음악이 관객을 사로잡는 작곡가 마스네의 힘이었답니다. 타이스 명상곡은 오페라 타이스에 쓰인 간주곡입니다. 4세기 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집트를 배경으로 동명의 소설을 무대에 올린 작품이고 1894년에 초연됐습니다. 주인공은 수도승 아타니엘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귀족과 부자들만 상대하는 창부이자 무희인 타이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떨칠 수가 없어서 갈등합니다. 나중에 타이스는 신을 받아들이고 성녀가 되는데요. 이 오페라 타이스의 제일 핵심이 되는 장면입니다. 타이스 명상곡은 사랑 앞에서 괴로워하는 수도승 아타니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음악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합주곡으로 만들어졌는데 바이올린 선율에 그 서정미가 더 잘 살아난다고 해서 또 바이올린 독주곡으로도 널리 연주되는 작품입니다. 가브리엘 보레의 피아노 4중주 1번 C단조 이어집니다. 작품 번호 15 알레그로 비바체 빠르게 매우 빠르게인데요. 이 시대 최고의 연주가들이 모였습니다. 피아노의 에마누엘 엑스, 바이올린의 아이작 스턴, 제이미 라레도, 첼로의 요요마입니다. 1987년에 개봉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감독은 캐나다인 노먼 주이슨, 미국 가수 셰어와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문스트럭이고요. 미국 뉴욕에 사는 이탈리아계 이민 가정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로레타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37살 여성인데요. 죽은 남편의 친구인 노총각 조니에게서 청혼을 받는데, 결혼 2년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던 로레타는 자신의 불운이 시청에서 서약하는 것으로만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려면 무릎 꿇은 청혼과 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니는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청혼을 하고요. 로레타는 흔쾌히 승낙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큰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로레타의 부모님은 결혼 소식에 시큰둥합니다. 아버지는 또 결혼을 하냐고요. 어머니는 조니를 사랑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고 마음앓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조니가 시칠리에 사는 어머니께 가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떠나면서 조니는 로레타에게 동생 로니를 찾아가서 결혼식에 꼭 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니는 형 조니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은 형 때문에 손을 잃었고 약혼자가 떠나고 인생이 엉망이 됐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오라고 찾아오냐며 억울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로레타는 그런 로니를 달래다가 같이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로레타는 후회막급입니다. 지난밤 일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도 하는데요. 로레타를 보낸 로니는 어느 오페라의 아리아를 틀어놓고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봅니다. 로니는 로레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레타는 로니를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로니는 그러면 자기와 꼭 한 번은 오페라를 같이 봐달라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신이 불쌍하지 않냐며 오페라만 같이 봐주면 영원히 떠나겠다고 합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로니와 아름다운 로레타.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보고 나오던 길에 로레타는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아버지와 마주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로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때마침 집에 도착한 조니. 어머니가 회복돼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다시 어머니가 아플 것 같아서라고 말이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려고 했던 로레타는 조니의 말에 어이없다며 화를 내고 반지를 빼 던집니다. 그 사이 로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로레타에게 청혼을 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진 상황입니다. 로레타는 반지 없이는 청혼받지 않겠다고 하죠. 로니는 형 조니에게 반지를 빌려서 로레타에게 끼워주고 두 사람은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합니다. 영화의 제목 문스럭은 커다란 보름달이 뜨면 마음이 이상해지는, 특히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둥근 보름달이 뜬 날 신비한 달빛이 로레타를 로니에게 이끈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제목인데요. 건달 같은 남자 주인공 로니의 깊은 마음과 매력을 알게 했던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던 장면. 가난한 시인과 이웃집 아가씨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의 오페라 푸치니의 라보엠이 주인공 로레타와 로니의 사랑의 결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라보엠의 아리아, 그대 찬손. 전설이 된 이탈리아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 미국의 지휘자 에머슨 버틀리와 에밀리아 로마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Aspetti, signorina, le dirò con due parole, chi sono, e che faccio come vivo. Chi son? Chi son? Sono un poeta. Che cosa faccio? Scrivo. E come vivo? Vivo. In povertà mia dieta. Cialo da grana, signore. Rimedigni d'amore. Per sogni e per chimere e per castelli d'aria l'anima entrare con voi pur ora ed i miei sogni usati e i miei sogni miei tosto si dileguar ma il furto non m'accor va preso stanza la speranza or che mi f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작가 유진 오닐의 시를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성악곡으로 편곡한 미국의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인 스티븐 머큐리오의 혼돈의 노래 Song in Chaos 함께 하셨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소프라노 아나 마리아 마르티네스가 노래했습니다. 자, 박수와 웃음이 함께하는 공연장에서의 실황 연주 들어보시겠습니까?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1869년에 작곡한 폴카 음악입니다. 크라펜의 숲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원래는 러시아 파블롭스크에서 초연됐을 때는 이 파블롭스크 숲에서라는 제목이었다가 여러 도시에서 공연 요청을 받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빈의 음악가라는 자긍심을 담아서 오스트리아의 산 이름인 크라펜발트를 작품 제목으로 쓰게 된 거랍니다. 폴카 리듬 속에 깊은 숲에서 나는 자연의 소리들이 담겼습니다. 새소리, 물방울소리, 바람소리, 뻐꾸기 소리, 그리고 다구는 소리가 웃음도 선사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크라펜의 숲, 폴카 작품 번호 336. 네덜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앙드레 류와 앙드레 류가 창단한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